칼빈이 참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칼빈 그리고 우리 보통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참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이 참교회라는 것은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바르게 집행되어야지만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제 참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는 것은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례전 두 가지는 뭡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참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전이 이제 바르게 집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이 있는 겁니다. 권징. 그러니까 권징이 바르게 시행된다. 이 권징이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어떠한 성장을 위해서 또 그들이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러한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징이라는 것이 뭐 세상적인 어떤 감옥에 들어가고 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행동,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교회의 순수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이제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권징하면 보통 여러분에게 성찬 참여를 금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괜찮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한 달 아니면 두 달 몇 달이라도 이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떠한 신앙의 순수성과 이제 질서를 이제 지키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잘못된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또 다시는 똑같은 범죄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성례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가 종교개혁 10월달은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10월달은 종교개혁의 달이에요. 왜 종교개혁의 달이겠어요? 말대로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의 그 로마 그 캐톨릭의 어떠한 잘못에 대한 그 반박문을 이제 게시한 것이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월을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1517년까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초대교회 이후에 어떠한 로마,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하고 우리가 역사를 분명히 같이 쉐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두 개의 성례, 세례와 이제 성찬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는 뭐가 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캐톨릭에서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성례라는 표현을 하고 그 캐톨릭에서는 성사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종교개혁 이전에는 우리가 그 어떤 종교회의를 통해서 캐톨릭도 정기적인 전체 교황이 전권을 가지지만 동시에 전체 주교들, 추기경들 모임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중요한 교리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로마 캐톨릭에서 7개의 성사를 교회의 중요한 성례로 이제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7개 중에 우리 종교개혁하는 분들이 두 가지만 딱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딱 두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그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주목받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례 성사들은 그 성례를 집행하는 그 신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그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원래 로마 교회에서 인정했던 그 일곱 가지의 그 성례 성사를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례예요. 뱁티즘. 그 다음에 우리 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 성찬식, 보통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나머지 다섯 개가 뭐냐, 견진성사라는 거예요. 견진성사. 영어로 얘기하면 컨퍼메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입교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틀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뭐 저도 캐톨릭 뭐 공부를 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제가 설명만 하는 거예요. 한번 저도 이번 기회에 뭐가 있나 한번 그냥 찾아봤는데 이 견진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견진성사. 이거는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세례 받을 때 그 받은 은총을 더 강화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견진성사. 우리로 말하면 성령 세례 받는 거 뭐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냐면 고해성사가 있어요.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부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혼인성사. 혼인성사.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혹시 캐톨릭, 집안에 캐톨릭 있는 분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 혼인에 대해서 이 어떤 신부에 의해서 혼인식이 추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품 성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제라든지 신부가 이렇게 임직할 때 우리말로 하면 그 임직할 때 안수 받을 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자 성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병든 자들이 이제 기도받는 거죠. 어떤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고 누가 좀 집중을 받고 누가 중요하게 되냐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집리하는 신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나머지 다섯 가지는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례, 세례와 그 다음에 주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받으신 세례와 그 다음에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명하신 이 성찬식만 우리가 이제 성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여러분 그 대신 또 우리는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세례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또 영적인 어떠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게 진짜 우리가 뭐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신부가 축복하는 그 순간 그 떡이 그 다음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막 직접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상징적인 거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근본적으로는 틀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말씀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이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성례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성례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례는 뭡니까? 성례는 뭐냐는 거예요. 성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는 한 번 받아요? 계속 받아요? 우리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례는 한 번만 받지만 항상 세례는 어떠한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냐면 아픈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임종을 아픈 분들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 공예배 시간에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공예배 시간에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 받는 당사자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젊었을 때 받아가지고 그 세례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받고 싶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받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 군대 가면은 군대 훈련소에서 막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은 막 얼떨결에 그때 가가지고 뭐 얼떨결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건 세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는 분도 있어요. 뭐 본인이 받겠다고 하는데 말하고 말하지 않고 받는데 어떻게 뭐 말리겠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례가 베풀어질 때에, 세례가 베풀어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물에 우리가 침례처럼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부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지만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가 함께 이렇게 거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세례 받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 나도 저렇게 세례 받는 때가 있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영생을 인도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했다라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전통적인 장로교, 우리 미국 장로교의 전통적인 장로교 신앙을 가진 분의 그 장례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저도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했지만은 그 장례식, 미국 분들이 집례하는 장례식에는 처음으로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식을 이렇게 딱 참여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너무나 인상적인 첫 번째 인상이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제일 그 장례식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공부했지만 이게 뭐 이론으로 아는 거는 정말 이론일 뿐이에요. 갑자기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 예배를 하는데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데 처음에 뭐 영어도 잘 못할 때 지금보다 더 못할 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세례에 대한 이야기만 막 뱁티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왜 장례식에서 세례를 이야기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한국 분들 장례 예배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세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장례 예배들 많이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우리의 전통 속에서는 그 세례를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그때 제가 다녀와서 좀 공부를 다시 한번 했죠. 그랬더니 이 뱁티즘이 세례가 어떠한 의미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예배에서 세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만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전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그냥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지내다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친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참여한 분들의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세례가 무엇이냐? 이렇게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또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짐의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만남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올겐을 연주하잖아요. 한 장례식에 이제 그 참여하면서 그 연주를 부탁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부탁하냐면 본인들이 결혼했을 때의 그 마지막 행진곡, 그 행진곡을 바로 장례식이 시작할 때 음악으로 들려달라는 거예요. 바하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바하의 음악.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하는 그 보통 알고 있는 그건 아니야. 바바바방, 바바바방 했잖아요. 그건 아니고 좀 다른, 근데 되게 경쾌한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이 슬픈 것 같은데 슬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딱 좀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새로운 출발을 정말 축복하고 또 만날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많은 그런 그 요즘은 좀 이제 좀 뜸해진 것 같지만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장례를 우리가 치렀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은 뭐 장례식에 많이 직접 그런 대면을 못하겠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겠지만 저는 정말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많은 장례를 집행했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 장례를 집행하면 마음이 슬퍼요. 얼굴들을 보면.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성례에 대해서 우리 세례받는 거에 대해서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세례받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동시에 세례받는다는 것이 그 죽음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세례받는다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교인,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멤버라는 것은 누가 멤버가 됩니까?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공동회에 참석해서 투표할 수 있는 어떠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연합하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항상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이렇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이렇게 할 때 기억나세요? 다 이렇게 필기시험 다 이렇게 받고 뭐 인터뷰까지 할지라도 판사 앞에 가서 선서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자 아니에요. 시민권자 아니에요. 다 패스해도 만약에 못 갔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예 뭐 선서를 좀 못해도 그냥 뭐죠? 그 시민권 증서 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면 안 줘요. 그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로서의 그 의무에 대해서 판사가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선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병든 분들, 그 다음에 올 수 없는 분들, 임종을 앞둔 분들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서 세례를 받을지라도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되고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에게 가서 목사가 혼자 가서 세례를 줄지라도 당회에서 허락받고 가야 돼요. 당회가 허락을 해야 돼요. 왜 허락해야 됩니까?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적인 곳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이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거룩한 삶을 예수를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옷은 좀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우리의 삶을 옷처럼 갈아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실수하면, 잘못하면 그게 얼마나 오래갑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참 그거,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막 그런 후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쉬움, 그러한 후회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의 시작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 임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초대교회의 일원은 그 120명이 코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정말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천이나 더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3천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하지만 이 3천이라는 그 숫자에 자꾸 매몰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결단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분은 얘기했는데 제가 딱 그 말을 들으면서 나의 꿈은 뭘까?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제가 그래서 내 꿈은 뭘까? 그래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시카고아인 연합장로교회 이 본당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제 꿈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목사의 꿈이다. 그건 꿈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꽉 차면 좋죠. 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말 그게 좋은 교회인가요? 우리 한국에,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대형교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교회가 지금 욕도 먹고 있고 막 그럽니까?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내 꿈은 뭘까?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쓰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내 꿈은 뭘까?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는 것,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 뭐 우리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 그게 우리의 저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요즘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삶을 살 때 나머지는 덤으로 오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덤으로 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목사가 숫자가 많은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만약에 목적이 꿈이 돈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좀 슬플 것 같아요. 또 요즘 건강이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꿈이면 좋을까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 꿈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 딱 다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성실한 목사가 되자, 부지런한 목사가 되자, 일단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다, 목사에게 성실하다, 부지런하다는 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항상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막, 그러니까 성전 전에 성막 그걸 만드시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것이 뭐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죽잖아요. 아론의 자녀들에게 맡긴 게 뭐예요? 기억나세요? 불 켜고 불 끄는 거예요. 저녁에 불 켜고 아침에 향을 피우면서 불 끄는 거.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 전쟁의 장관으로 승리를 이끕니다. 여호수아가 40대의 나이에 정말 그 이스라엘 전체의 장관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의 모습이 안 보여요.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모세의 수종을 듭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수종을 든다는 건 뭐예요? 회막에서 모세의 수종을 든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대중의 그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자리, 기도해야 하는 자리를 지키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한다. 뭐 요즘은 뭐 주일 성수가 예전만큼 뭐 이렇게 강조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 일단은 그게 뭐 뿐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 이게 제일 제 개인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꿈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면 그 마틴 루터 킹이 꿈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틴 루터 킹이 얘기한 꿈은 뭐예요? 백인과 흑인.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예요. 그렇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꿈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흑인 자녀들도 학교에 가서 백인들과 같이 버스도 타고 백인과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면 흑인 여자아이가 학교를 등교하는 게 있어요. 학교, 공립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때 경찰들이 그 아이를 에스코트해서 학교를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학교를 가는 게, 흑인들이 학교를 가는 게 힘들었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나도 나지만 다음 세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게 꿈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뭐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제 우리도 우리지만 다음 세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앞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아 세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린이 세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유아 세례는 보통 말도 못하는 애들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유아 세례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 유아 세례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아 세례 줘요. 그러면은 유아 세례는 뭐예요? 아이가 말도 못하는데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는데 또 아이들이 살다 보면 막 사춘기 막 하잖아요. 반항하잖아요. 뭐 어른들도 하지만. 그러면은 막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이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또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뭐 우리들이 점점 교회 학교가 아이들도 숫자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 워낙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선 교회 학교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유스그룹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요일마다 이렇게 유스그룹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뭐 우리 지금 그 유스그룹을 위해서 우리 부장 집사님, 또 거기에다가 전도사님, 선생님들까지 벌써 몇 명이 붙습니까? 그럼 이 정도로 붙으면은 좀 아이들이 그냥 수십 명이 예전처럼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10명은 넘는 것 같은데 20명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점점점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가서 봤더니 또 새로운 아이들이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이거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예산도 팍 줄여버리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꿈을 잃어버린 교회, 미래를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토요 항구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 토요 항구학교에 그렇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학교 썬데이 스쿨에는 1학년, 2학년, 킨더가든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이 없어요. 별로 진짜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토요 항구학교를 봤더니 아, 요 한 60, 70명 아이들의 대부분이 킨더가든 1학년, 2학년,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또 이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은 이 교회에 이 본당에 와서 앉아서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뭐 교회 모습 십자가도 보고 이게 교회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와가지고 어디를 들어오는 거예요? 애를 데려오려면은 교회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토요항구학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중요한 전도의 도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요즘은 K-POP, 뭐 K-드라마, K-푸드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비빔밥을 애들이 만들었어요. 비빔밥을. 근데 잘 만들었어요. 뭐 다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거지만 저도 얻어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그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기도하는 것은 EM의 영 제너레이션이 20대 우리 KUPC 출신인데 시카고로 다시 돌아왔는데 교회로 오지 않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이 친구들을 다시 교회로 와서 예배하게 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어르신들도 잘 공경하고 지난번에 우리 애플피킹 가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좀 잘 하면 좋고 또 준비하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별로 말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러면 이제 성찬을 얘기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성찬하잖아요. 성찬은 뭐예요? 성찬은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다음 거 한 거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피는 뭐예요? 새 언약.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라면 그 예배의 장소에 정기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이. 그러니까 성찬, 거룩한 성찬이 있는 것이 바로 참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했었는데 이제는 여섯 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짝수다리만. 더 뭐 자주 해도 좋죠. 그러니까 자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요즘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솔직히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고 기억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자마자 제가 이제 성찬 예식할 때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성찬 예식에 막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뭐 세례를 안 받았어도 본인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말리겠냐. 뭐 그게 좀 약간 오픈된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은 성찬이라는 그 형식보다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막 참여하고 싶고 나도 거기 조인하고 싶어 했는데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만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앞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데 그냥 순간의 어떤 기분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은 절제해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일날 내일 또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성찬을 준비하고 또 주일날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례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